제4장 지방 모임의 경계. 오늘 저녁에 우리는 과등리에 있는 집회와 문덕리에 있는 집회의 서로의 관계를 말하려 합니다. 즉 지방교회의 경계 문제 혹은 지방교회의 경계선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려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나는 특별히 외지에서 온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번 성경 연구는 특별히 이곳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의 형제들이 와서 듣는 것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급한 장로의 권위는 지방적 모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서너 차례나 장로는 지방 모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위는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며 직분도 지방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상해에서 장로인 사람이 남경이나 북평에 가서도 장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해의 집회에서 장로된 사람이 북평의 집회에 가서 반드시 장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은 지방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지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지방을 초월한 장로는 없습니다. 장로는 자기 지역의 교회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 모임의 경계. 오늘 밤 성경 연구에서는 모임의 경계가 지방의 모임에 한정될 뿐임을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또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내가 이미 말한 것을 다시 재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직분은 지방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회의 범위는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어느 정도로 큰 지방이어야 비로소 한 지방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성경에서는 결코 교회를 구역으로 나누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몇 개의 교회를 하나의 구 아래 둔 적도 없습니다. 비록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나 빌라델비아를 세워 다른 여섯 교회를 관리하라고 한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곱 교회와 일곱 금등대만 봅니다. 이 일곱 금등대는 일곱 교회를 대표합니다. 구약에서 한 등대는 일곱 개의 가지로 나누어져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금등대는 한 등대가 일곱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뜻인즉 일곱 교회 다른 교회가 각자 빛을 발하고 각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그리스도의 관리만 받지 다른 교회의 관리는 받지 않습니다. 각 등대는 행정상으로 독립되었으며 다른 등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들 각각은 일곱 금등대 사이를 오가는 인자를 향해 책임을 지며 그들의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른 교회를 향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곱 교회이지만 합해져 하나의 연합된 교회가 되어 그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소위 구역회의나 정기총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 각각은 하나의 소위 회중, 즉 지방을 경계선으로 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도시 혹은 가장 작은 행정구를 지방교회의 경계로 삼습니다. 한 지방교회가 성경에서 교회의 단위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그 중에 비교적 큰 교회를 중앙의 교회로 삼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분은 결코 로마를 중앙의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지방을 교회의 중앙으로 삼아 다른 교회를 관리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조직에는 결코 지상에 있는 중앙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그 당시의 중앙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는 교회의 구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방은 같은 상황과 필요가 있으므로 각지가 대처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하나의 구역이며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은 모두 아시아라는 이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하나의 구이며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러한 지방 모임의 필요와 간증과 봉사가 특별히 모두 같지만 다른 지방의 교회보다 더 뛰어난 조직과 권위를 가진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지방의 교회가 다른 지방의 교회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졌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모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지방 모임은 각각 지방별로 행정을 하며 직접 그리스도를 향해 책임을 지며 결코 어떤 기관이나 다른 모임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방의 교회는 그 지방의 유일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한 지방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조직과 기관이며 지상에서 그것보다 낮은 것이 없고 그것보다 높은 것도 없습니다. 그것 위에 상소할 수 있는 다른 법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조직이 그 지방의 모임이고 최저의 단위도 그 지방의 모임입니다. 성경에는 각지 교회의 어떤 일이든 중심이 되는 로마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머리에 위치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각 지방의 교회는 모두 그 몸의 간증을 지켜야 하고 소규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야 하지만 각 지방의 교회는 모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다른 교회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인즉 각 지방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지 어떤 다른 기관이나 모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교회는 반드시 지상의 중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오해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한쪽에 제쳐두고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을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모회요 총회이며 기타 각지의 교회는 분회요 지회라고 하는 오해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소위 형제회는 200여 년 전에 런던을 거의 총회로 삼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제발 상해에 있는 교회를 모회와 총회로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지방의 모임은 직접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결코 다른 지방 모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제기한 진리와 토요일 저녁에 제기한 진리는 균형을 이룹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무엇이 몸의 생활이며 각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에게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교회에게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다른 교회도 그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방의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분의 교회들이 단독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몸의 행동을 주의해야 하며 서로의 화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치리한 사람을 우리가 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곳 교회의 책임은 이곳 교회가 직접 하나님께 져야 하며 다른 어떤 지방교회로 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의 묶임과 제한이 얼마나 엄격한가와 단독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음과 자유로이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한 교회가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자유로이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각 교회가 하는 일은 머리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치우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리의 균형 잡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한 가지 일을 정하면 각지의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다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리의 균형 잡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반드시 다른 교회의 제안을 받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일치된 보조를 갖게 하며 진리상으로 응당 서로 같아야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각 교회의 행하는 바에 대해 직접 머리에게 책임져야만 합니다. 각 지방교회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의 교회는 각각 자기의 금등대를 갖고 있고 각각 자기의 자리에 서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며 각각 자기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베소에 대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의 잘못을 버가모에게 책임지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에베소의 좋은 것을 서머나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교회를 대신해 책임질 수 있는 교회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의지해 설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직접 주님께 책임을 지고 주님의 제재를 받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균형 잡힘입니다. 성경은 한면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말한다고 하지만 말씀의 끝에서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편지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의 교회의 사자에게 썼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이 편지를 온 교회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각각의 교회가 하나님께 직접 책임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은 온 교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각 지방의 교회가 지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직접 지는 것이지만 모든 교회의 행동은 오히려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지는 에베소에게 쓴 것이지만 오히려 전체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교회는 지방교회이며 가장 높은 기관도 지방교회라고 정하셨습니다. 지방교회는 일종의 최고 조직이요 또한 일종의 최소 조직입니다. 모든 것은 소규모로 동서고금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이 없고 그것보다 낮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해 있는 교회가 한 일과 모든 행동과 보조가 중국 각지 교회의 행동과 보조와 같도록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각지 교회와 일치된 행동과 보조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교회와도 같은 행동과 보조를 갖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상해에 있는 교회가 하는 일이 옳든 그르든 직접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코 상해 이외에 어떤 상급기관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상해에 있는 교회의 권위는 장로보다 높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입니다. 각 도시에는 몇몇 장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로들은 그 도시의 교회만 관리할 수 있을 뿐 다른 도시의 교회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는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이므로 장로의 권위는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교회가 각 지방별로 행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두 방면에서 균형 잡히기를 원하는데 한면으로는 어떻게 다른 교회와 서로 같도록 유지하는가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어떻게 그곳의 교회가 직접 하나님께 책임지도록 유지하는가입니다. 그 지방교회의 경계. 그 지방교회의 한계에 관하여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 가지 일은 신약에서 하나님은 도시를 그 지방교회의 경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방교회의 가장 큰 범위는 도시이며 도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교회가 하나의 도나 군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도시가 교회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본래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하는 지방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복잡한 생활과 상황 가운데서만이 많은 도시와 읍, 면과 마을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초에 모여 살며 보호받는 지방이 모두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각종 이유 때문에 도시에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에서는 도시보다 작은 지방을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여전히 모두 도시이며 다만 때로 성곽주의의 부락을 말함을 봅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 그들을 각 성과 촌으로 가게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한 성 혹은 한 촌이 사람이 모여 사는 최저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방교회의 경계는 이같이 도시에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는 모두 이 같은 도시입니다. 지방교회의 경계는 도시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아시아는 하나의 큰 지역이므로 7개의 교회가 있었고 갈라디아는 하나의 구역이므로 교회들이 있었으며 고린도는 하나의 도시일 뿐이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다른 지방 교회들도 모두 도시를 한 개로 삼았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을 보호하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교회의 범위로 삼으셨다면 나라는 자주 망할 수 있어서 만일 나라가 망하면 교회의 경계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하므로 교회의 경계선이 자주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도를 교회의 경계로 삼으셨다면 도의 경계도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도의 경계가 바뀌면 교회의 경계도 따라서 바뀌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를 교회의 단위로 삼지 않으시고 나라나 정치적 구역을 단위와 교회의 경계선으로 삼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왕조, 나라, 도는 모두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시나 읍, 면을 교회의 경계로 삼으신 것은 이러한 지방의 범위와 명칭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계도 자주 바뀌고 도의 이름도 자주 바뀌지만 도시나 촌의 경계와 이름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가장 변치 않는 것임을 봅니다. 그것들에 대한 정치의 영향이 가장 적으며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어떤 촌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촌으로 불립니다. 많은 도시가 외국에게 할당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 도시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정치적으로 가장 고정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시를 그분의 지방교회의 경계선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지방교회의 고정 단위로 삼아 교회의 경계를 이같이 나누셨으므로 도시 위에 더 높은 총괄 기관을 세우지 않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의 지방교회에 죄나 실패가 있다 해도 다른 교회로 전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7~8개의 교회를 몇 사람의 권위 아래 두신다면 이 몇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 때문에 7~8개의 교회가 모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아시아에 하나의 총회를 세우고 일곱 교회를 관리하게 하셨다면 총회가 실패하기만 하면 이 일곱 교회도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각자 주님께 직접 책임을 진다면 비록 다섯 개의 교회가 실패하고 타락해도 여전히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법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약한 교회와 좋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죄와 부당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를 경계로 삼아 나누는 방법. 도시의 사상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것은 화원, 즉 에덴 동산이지 결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로 얻으시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사상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와 그 과실 등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생수 또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동산에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는 마치 경계나 보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도시를 만드신 목적은 보호받게 하고 성벽을 경계 삼아 다른 곳과 구별하여 분리시킴으로 죄가 들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현재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에서 도시를 주의하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도시를 주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을 들어 올리시는데 이는 성에는 경계선이 있고 다른 지방과 분리될 수 있으며 구별이 있고 뒤섞여지기가 가장 어렵고 관리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의 경계는 읍을 단위로 삼는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읍은 소규모의 도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여전히 한 도시입니다. 한 도시에서 몇 명의 믿는 이가 모임을 갖는다면 그 모임이 그 지방의 지방교회가 되며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들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한 도시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가가 바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경계의 정도가 됩니다. 한 지방교회의 경계는 완전히 정치적인 도시의 경계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지방교회의 경계에 대하여 결코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또한 장로들에게 정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정부가 도시와 읍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경계로 교회의 경계를 삼으면 됩니다. 정치적인 도시의 크기가 바로 지방교회의 범위의 크기입니다. 도시들에는 크고 작음의 구별이 있습니다. 니누웨 같은 도시는 3일간만 걸으면 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반경은 불과 오리길이었는데 왜냐하면 베다니는 또 다른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베다니의 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도시로 그것의 범위가 있고 베다니도 한 읍으로 그것의 범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정치상의 경계를 따라 나눕니다. 비록 어떤 지방은 크고 어떤 지방은 작지만 교회는 자기의 뜻을 따라 같은 크기로 지방 경계를 그을 수 없으며 정치적인 나눔의 방법을 따라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로 하여금 자기의 나누는 방식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부로 말미암아 나눈 경계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모임의 경계를 나누는 법.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성경 안의 모임은 한 도시 혹은 한 읍을 단위로 삼습니다. 우리는 상해에서 문덕리에 있는 모임과 과등리에 있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모임은 또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여기에 모여 조사하고 고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잠시 한쪽에 제쳐두고 만일 한 도시 안에 모임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과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인수가 아주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고린도는 매우 다릅니다. 고린도시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 전체가 함께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한 것은 사람이 적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교회 전체가 한 곳에 함께 모인다면 그들은 3,000명에 5,000명을 더하고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야 하므로 인수가 너무 많아서 그처럼 큰 집회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들도 함께 한 곳에 모였지만 그들은 집에서 떡을 뗀 것을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임은 이 점에 있어서 다릅니다. 고린도시에 있는 모임의 인수는 적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임의 인수는 많음으로 함께 한 곳에 모일 수 없고 부득불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방 모임의 인수가 너무 많을 때 한 모임을 많은 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한 교회 사람이 여러 집으로 나뉘어 집회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시에서 수십 개의 장소로 나뉘어 모인다면 도대체 예루살렘시에는 한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시를 교회의 범위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교회는 절대 단위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시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수십 개의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행정은 이 수십 개의 모임 안에서 일치됩니다. 같은 장로와 집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시에 있는 교회의 장로는 이 집에서 장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집에서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시 안에 수십 개의 모임의 장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장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도시를 경계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해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해의 정치 상황을 따라 말한다면 법권이 아직 회복되기 전에는 법조계, 영조계, 중국지계 등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각각 다른 세 개의 법률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권이 이미 회복되었고 큰 상해는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록 경비 권한 방면에서 법조계와 공공조계가 서로 다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결코 구분이 없으므로 전체 상해를 한 도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문덕리의 모임과 과등리의 모임은 한 교회요, 한 상일 뿐 두 개의 상이 아닙니다. 한 지방교회의 인수가 많을 때 몇 군데의 모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자매는 도대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많아야 모임을 나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일찍이 형제들과 주님이 떡을 나누시던 때의 일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떡을 변케 하여 4, 5천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50명을 한 조로 혹은 100명을 한 조로 앉히게 하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무리이므로 만일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려면 50명이나 100명을 한 무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의 사도들은 대집회 장소를 지을 돈이 없었으므로 다만 가정 모임의 원칙에 따라 실행할 수 있었을 뿐 반드시 50명 혹은 100명의 원칙에 따라 나누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모임의 장소에 관한 한 결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우 큰 중심 지방이 있는 것보다 50명 혹은 100명으로 나누어진 모임이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둘째, 만일 수천 명 혹은 수백 명이 함께 모여 떡을 뗀다면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언제 우리가 떡을 다 뗄 수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큰 떡과 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시 그처럼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결코 한 곳에서 떡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2, 300명이 함께 떡을 떼기도 하는데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한 무리는 기다릴 수 있지만 아마도 다른 한 무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일 2, 300명이 함께 모여 집회한다면 형제들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왕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많은 형제가 서로 왕래하여 알려면 한 번에 한두 형제와 왕래할 수 있을 뿐인데 서로 더 알고 많이 왕래하려 한다면 몇 개월이 지나야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같이 해서는 교회로 하여금 잘하고 전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단지 50명 혹은 100명이 함께 집회한다면 서로 쉽게 왕래하고 교회로 하여금 잘하고 전진하게 할 수 있으며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도 쉽게 일하고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고 두루 다 돌볼 수 없는 걱정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응당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년에야 비로소 이 같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 과등리에 집회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등리에 있는 집회와 문덕리에 있는 집회는 결코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요, 한 교통이며 단지 두 가정 집회로 나누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문덕리에 책임지는 사람과 그곳 과등리에 책임지는 사람이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형제와 그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형제가 같습니다. 상해에 있는 교회의 형제가 만일 남경에 있는 교회에 가려 한다면 반드시 속에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만일 문덕리에서 과등리로 가서 집회하거나 혹은 과등리에서 문덕리로 가서 집회한다면 속에 편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보산에도 집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산은 다른 현으로서 상해와 다름으로 만일 어떤 형제가 보산에 가서 집회하려 한다면 반드시 속에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산은 다른 도시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행정은 다른 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등리와 문덕리에 있는 모임과는 다릅니다. 과등리와 문덕리에 있는 모임의 행정은 한 단위이며 헌금도 같이 관리하며 어떠한 일도 나눠지지 않았고 양쪽에서 사람을 받는 문제도 형제들이 정한 규정을 똑같이 거쳐서 양쪽에서 동시에 보고합니다. 과등리에 있는 모임과 문덕리에 있는 모임의 경계. 과등리에 있는 모임과 문덕리에 있는 모임의 경계는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어디에 사는 형제자매는 문덕리에 있는 모임에 가야 하고 어디에 사는 사람은 과등리에 있는 모임에 가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장로 같은 형제들이 책임을 지고 의논하여 소주강을 경계로 정했습니다. 소주강의 북쪽에 사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과등리의 모임에 가야 하고 소주강의 남쪽에 사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문덕리의 모임에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누는 방법은 소주강 북쪽에 사는 형제자매들은 결코 문덕리에 가서 집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주강 남쪽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과등리에 가서 집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곧 소주강 북쪽에 사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과등리에 있는 모임을 자신의 모임으로 여겨 자신이 특별히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주강 이남에 사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소주강 이북에 사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후로 나누어 집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법조계, 양수포, 화강만에 모두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르러 우리 가운데 장로된 사람이 가서 경계를 그어 누가 그곳에서 떡을 떼야 하는지를 정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겨우 두 군데의 모임이 있어 소주강을 그 경계로 합니다. 이것은 원칙을 따라서 잘한 것입니다. 도시와 도시 이외의 경계를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도시와 도시 이외의 경계에 대하여 어떠한 나눔의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는 오늘 아직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에서 성읍과 성읍의 들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성과 논밭을 말합니다.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각 성에는 들이 있고 논밭도 있습니다. 이러한 들과 논밭은 성을 둘러싸고 있으며 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 안에서 먹는 채소와 쌀은 모두 들과 논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성에는 동서남북에 네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각 성은 들과 논밭의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안의 교회는 도시 안의 교회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과 논밭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물론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마땅히 성 주위의 들과 논밭도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과 논밭은 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성 안의 모임의 인수를 증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마땅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만일 들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집회를 가질 수 없다면 응당 그들을 도시 안의 집회로 데려와서 도시 안에 있는 집회를 공양하여 도시 안에 있는 집회로 하여금 더 잘하고 더 힘있고 더 흥왕되고 더 발전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만에서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강만은 마치 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집회하는 것은 상해에 있는 모임을 공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원래 도시 안에 있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주위에서 온 형제들의 인수가 충분할 때에 이르러 그들도 잘 배워서 어떻게 집회하는지를 알게 되어 하나의 새로운 모임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해졌을 때, 혹은 다른 한 가정의 모임이 가능할 때 드레도 다른 모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응당 도시 안에 와서 집회하므로 이 중심 모임을 공양해야 합니다. 모임과 모임은 어떻게 경계를 나누는가? 때로 한 모임과 다른 모임 사이에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두 모임의 경계가 되는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보산에 있는 모임에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 강만에 있는 모임에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문덕리에 있는 모임에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 과등리에 있는 모임에 가야 합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누가 책임을 지고 규칙을 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명기 21장 2절, 3절, 6절에 맞아 죽은 사람의 예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는데 그 구절들은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라고 말합니다. 성안의 장로들이 나와 거리를 재고 이곳이 어느 성에서 가장 가까운지를 보고 곧 그 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임을 나누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만일 행정상으로 분명한 경계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나눌 수 있고 만일 행정상으로 분명한 경계가 없으면 장로들이 거리를 재서 이들 지방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모임에 가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모임에 가까이 사는 모든 형제들은 가까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모두 다 권위에 잘 순복해야만 합니다. 한 교회가 두 군데의 모임으로 나누는 것의 한계. 한 교회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두 가정 모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인수가 충분히 많아져서 두 모임으로 나누기에 충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또한 나눈 후에 두 모임 모두 충분히 강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나눌 때 한 모임의 인수는 100명 혹은 50명 혹은 75명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나는 특별히 형제들이 보산에서 모임을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산에 있는 형제들은 과등리의 모임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과등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산에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에 부합됩니까? 그들은 형제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 성령에 부합되는지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임의 광경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과등리에 있는 모임을 주의해야 하는데 첫째, 그들은 과등리에 있는 모임의 인수가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나눌 때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과등리에 있는 모임이 약한데 어느 정도 내보낸다면 더 약해져서 이를 더 잘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가볍게 한 지방에서 떡을 떼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한 지방에 주님의 상을 세우게 되면 즉시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즉시 교회의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치리하는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책임지고 다른 부담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에 관하여 기도를 잘 해야만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산에 있는 형제들이 새로운 모임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들은 상해에 있는 모임에 알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여기에 한 모임을 세우려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보산 모임에 가려는 형제들은 이 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 상해에 있는 형제들도 이 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심합의로 이 일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면 보산에 있는 형제들은 나누어져 나가 집회할 수 있으며 형제들의 안수와 축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산에 있는 형제들이 모든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이지 결코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꿀벌의 분방같이 하나하나의 작은 벌집으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도 아주 기쁘게 나가는데 이는 그들이 잘 기도해 보았고 형제들과 좋은 교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행한 것은 안수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지 결코 단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몇 마디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모임을 나눈 후에 상해에는 지금 이 집회 장소보다 더 큰 곳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해에는 여전히 500명 혹은 5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집회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각지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특별 집회에 참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어떤 형제. 태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안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안수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성경에는 안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안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안수는 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안수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안수하는 것이 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안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언급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행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안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지자와 교사가 사도를 위해 안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안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그들 두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였고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에 의해 안수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명히 사도를 첫 번째로 열거하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이같이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은 둘째가 첫째를 안수한 것입니다. 안수는 결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대해 하는 일종의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교통이 있다는 것과 찬성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안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연합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마치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수는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그들이 연합되고 찬성하며 교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이 전체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외국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함께 나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두 사람의 밖에서의 역사와 모든 행동이 그들 두 사람과 관계될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와 관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안수는 그들과 안수를 받은 사람과 교통이 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안수를 받은 사람과 안디옥 교회 전체와 교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지방에 가서 일하려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를 안수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당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교훈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유전의 먼지를 제거하거나 깨끗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마치 사람이 거울에 묻은 먼지를 깨끗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먼지를 닦지 않는데 이는 거울 전체가 먼지로 찌들어져 있어서 거울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장로와 집사와 안수를 이야기하며 교파와 같은 것으로 여기려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결코 원래의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한 것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코 교파가 하는 일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초에 정하신 것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성경의 본까지도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도대체 명령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일할 때 나는 종종 형제들이 나를 위해 안수함으로 나 개인이 나간 것이 아니오 전체 교회가 나를 보낸 것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랬고 그들도 나에게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장로 같은 사람이 있어 이후에는 안수를 실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형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안수한 것은 그에게 은사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은사는 안수로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은사란 무엇입니까? 지체의 재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몸에서 눈이라면 당신의 은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몸에서 귀라면 당신의 은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될 때 그는 즉시 은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안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여 그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한 후에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지 은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역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도에게 은사를 나누어준 선지자나 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기적적인 은사에 관하여는 반드시 있어야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오늘날 왜 기적적인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수하는 이 일은 진실로 응당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나누지 않도록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터는 침례와 안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안수를 소홀히 여긴다면 반드시 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안수를 사도가 은사를 나누어 준 것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 따라 할 뿐입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결코 많지 않고 적은 능력밖에 없음을 시인합니다. 어떤 형제,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두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두 모임의 책임과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답변. 과등리와 문덕리에 있는 모임에 반드시 두세 명의 장로가 있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과등리에 있는 모임에도 문덕리에 있는 모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몇 명의 집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집사도 괜찮습니다. 일의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주 토요일에 형제들의 집회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기도 집회가 있고 그곳에도 어떠한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장래에 그곳에 있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곳의 형제들이 나중에 더 큰 장소를 얻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곳에 주님의 일이 있으려면 지금 빌린 장소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아마도 주일 오전과 오후 집회를 나누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일 오전에는 과등리에서 집회하고 주일 오후에는 문덕리에서 집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형제 집회와 자매 집회는 이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한 주는 그쪽에서 한 주는 이쪽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과등리에 있는 모임은 문덕리에 있는 모임의 분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전에 나에게 과등리에 있는 모임은 문덕리에 있는 모임의 지회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덕리에 있는 모임과 과등리에 있는 모임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형제, 우리가 과등리 또는 문덕리에 있는 모임이라고 할 때 반드시 있는이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 만일 앞으로 보산의 모임이 있으려면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답변, 두 방면의 알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과등리에 있는 모임에 알리고 또한 문덕리에 있는 모임에 알려야 하며 이 양쪽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이 기도한 후에 의혹이 없어야 비로소 보산에 있는 형제들에게 같은 대답을 주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또 합당한 방법입니다. 어떤 형제, 사람을 받아들여 떡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과등리에 있는 형제들이 분명치 않다면 문덕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와서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양쪽의 장로는 모두 같은 사람이므로 문덕리가 결코 과등리보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받는 것은 상해의 장로와 형제들이 함께 받는 것이지 결코 문덕리와 과등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을 받는 일에 관하여 앞으로 우리는 응당 잘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는 것은 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야지 그의 믿음이 약한가 약하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받는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해야 할 몇 가지 일. 외부에서 편지로 소개한 사람. 외부에서 편지로 소개한 사람은 응당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개 편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교파에서 온 소개 편지라면 우리는 그들이 소개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 분명한지, 그가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릇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쓴 소개 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편지만 믿고 그 사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항주에 있는 모임과 같은 곳에서 온 소개 편지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응당 그들이 행한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두세 형제의 증인으로 소개된 사람. 만일 두세 형제가 증인이 되어 한 사람을 소개하여 떡대게 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한 무리의 나그네로서 여기를 지나가다 단지 우리와 한번 떡을 떼고서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는 교파에 있는 교우 같은 사람들로 그들은 우리와 함께 떡 떼고 돌아가서 또 교파에 가서 떡을 떼는데 이것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두세 명의 형제와 이야기하여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본 후에 다시 그를 받아 떡 떼게 할 것인지 닿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소개 편지. 우리가 써서 보내는 소개 편지는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그가 교파와의 관계를 떠났는지 떠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둘째는 그가 교회의 위치에 선 형제인가를 설명하고, 셋째는 그에게 은사가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소개하거나 사람을 천거하여 떡을 떼게 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일. 첫째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야 하고, 둘째는 그가 고린도전서 5장에 치리의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셋째는 그로하여금 떡대는 것이 단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위치에 서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조건입니다. 그는 반드시 구원받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교훈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위치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분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가 와서 떡대는 것이 그다지 유익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고 고린도전서 5장의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그가 몸을 분변하는 이 진리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는 응당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평소에 각 교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 충성스러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몸을 분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당 그들로 하여금 이 점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몸을 분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곧 한 종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도서 3장 10절의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떡을 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가장 좋은 것은 막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침례받고 후에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은 지 오래되어야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과 침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그를 몇 개월 놔두었다가 다시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침례를 떡댈 수 있는 조건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세만 받았을 뿐 침례가 간증을 위한 것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받아들여 떡대게 해야 합니다. 구세군 같은 곳의 사람들은 결코 침례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모두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근본적으로 침례와 만찬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 밖에 꽤 많은 작은 교파들이 모두 퀘이커 교와 같이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일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그들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사람을 받는 조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다만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지 않은 사람을 추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참으로 십자가를 본다면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침례받고 이 진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 과등리와 문덕리에 있는 모임이 한 모임이라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만일 어떤 나그네를 받는다면 쌍방이 서로 알려야 합니까? 답변, 만일 실제로 나그네를 받는 경우라면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래 머문다면 쌍방의 장로들이 교회의 위치에 서서 잘 상의한 후에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과등리와 문덕리에 있는 기도 집회의 광고도 응당 서로 알려야 비로소 좋은 동심 합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등리에 있는 모임에서 전화를 한 대 설치하여 더욱 쉽게 일을 상의하기 바랍니다.